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춘분이 코앞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춘분이죠. 밤과 낮의 균형이 딱 맞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멋진 세상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노고와 고행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자식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흡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을 걷게 하셨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악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셨습니다. 모두 대단한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백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일 것입니다. 병든 것을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가끔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여론조사를 해보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집권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이러다가 정권 무너지는 것 아니야? 그때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정치 권력은 없었지만 종교 권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상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의 인기가 저렇게 높으니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 로마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자리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해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로마 사람들한테 보복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 암살 계획을 세운 거죠.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를 살린다. 옳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말고도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지요. 자기 한 몸을 바쳐서 나라를 살린 사람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반적인 순국 선열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셨다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 그게 다른 점입니다. 가야바가 말한 대로 됐죠.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렸다. 표현대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간이 왜 못된 인간인지 아십니까? 한 몸을 희생해서 나라를 살린다. 그럴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 몸을 희생해서 나라를 살릴 일이지 왜 하필 죄 없는 예수를 지목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건데 얼마나 못된 신보입니까? 이 사람은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재판을 받을 때 아주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한테 보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예수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한테 보내버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제물이 될 처지가 됐는데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라.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이전에 아론 너부터 죄인 아니냐? 너도 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죄부터 속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으니 소를 대신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 그런 겁니다.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때 희생제물은 수소였습니다. 소를 잡아서 죄를 대신 씻는 일.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고대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초나라 때요. 위왕이 장자, 그러니까 장자 이름이 장주인데 장주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후하게 예물까지 들려서 이 장주를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장주는, 그러니까 장자지요, 장자는 웃으면서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임금이 나를 재상시키려고 한다는데 재상 참 좋지요. 존귀한 직책이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많이 보내셨으니 참 감사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교제를 지낼 때 희생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소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소는 여러 해 동안 잘 먹다가 수놓은 옷을 입고 결국 태묘로 끌려 들어가오. 희생제물로 바쳐야 될 소기 때문에 일도 안 시킵니다. 그냥 먹고 놀게 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그렇게 해서 부동부동 살이 찌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제사 지내러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소가 작은 돼지가 되고자 한들 과연 그리 될 수 있겠소? 먹고 놀 때는 좋았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아이고 나 소가 안 하고 돼지 할래 그런다고 돼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재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선에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걸 알았던 거죠. 나는 그 짓 하기 싫다 그겁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논일며 즐거워할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싶소. 그러면서 심부름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희생제물로 바쳐진 소는 죽기 전까지 호강을 했습니다. 장자는 아무리 호강을 하더라도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싫다. 그러면서 딱 잘라버린 거죠. 여기서 보듯이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 희생한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희생한다. 그러더라도 소처럼 폼이나 좀 잡으면서 죽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희생소라고 하는 사람 보셨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찾아보시면은요, 희생양 찾아보면 표지어가 떡 나옵니다. 그러나 희생소 그러면 없는 낱말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소도 아니고 양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지 않았습니다. 소도 잡지 않았습니다. 양도 잡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희생제물로 썼고 일반 백성들도 소는 못 잡아도 양은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소도 안 잡으셨고 양도 안 잡으셨고 비둘기도 안 잡으셨고 그러면 뭘로 희생제물을 드리셨는가? 자신의 몸을 바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린 거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사람이 깨끗해지는데 예수님의 귀한 몸을 죄 한 점 없는 그 순결한 몸을 산 제물로 드렸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제물이다.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제물이다. 소를 잡아서 희생제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몸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제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모함을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독약을 마시고 죽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받고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고 독약을 마시는데 독약을 받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독약을 마실 때 친구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이 독약을 마시면 나는 죽고 여러분은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지는 신밖에 모를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나 동료들을 보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모함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게 만들어서 나는 지금 독약을 먹고 죽는다. 그리고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나를 죽여놓고 떠난다. 그러나 누구 길이 옳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 더 나은 길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야바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겉으로는 같습니다. 표현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린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을 살리겠다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는 날 가야바는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떠다 밀었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고 했던 가야바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했던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인류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일깨우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 출세 못합니다. 가야바 같은 사람이 출세합니다. 죽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살기 위해서 남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그 사람이 출세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야바는 죽이시고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제 한 몸 살려고 예수님을 사지로 내몰았던 가야바가 아니라 내 한 몸을 제물로 바쳐서 사람들의 양심까지 살려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